오케이.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42절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어나셔서 8장 42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나와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영적인 갈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또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아오신 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이제 서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목에 무슨 요한복음 이렇게 붙였던 것은 아니지요. 사도 요한이 쓸 때는 그냥 편지를 쓴 것입니다. 글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요한이 쓴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이 사건을 복음의 사건,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초지일관 하나의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것과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요한은 뭘 했냐 하면 이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 어떤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 사건을 단지 사실대로 기록하고 지나가고 기록하고 지나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그냥 이렇게 사실만 적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도 많은데 이 사도 요한의 서술 방식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뭔가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뭘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사실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에 대한 그 증언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8장까지 이제 오면서 우리가 봤던 사건들을 잠깐 머릿속에 이렇게 좀 상기시켜 보시면 이렇습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또, 이 물이 생기고 물과 물들을 나누시고 또 물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수중 생명체들이 있게 하시니까 그렇게 있었고 땅에서 심해있는 채소들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고 또 짐승들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창조의 사건 이것을 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즙이 되었다. 단순한 물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그 포도즙이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믿게 되었다. 이 영광은 요한이 1장 시작할 때부터 언급했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 그렇죠? 이 영광이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영광은 나를 볼 때에 너희들이 볼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2장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전의 뜰이 온갖 그 장사치들의 그 난장판, 도떼기 시장처럼 그렇게 변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돼서 단순히 그 사건만 기록하고 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그 의미를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 이렇게 주장하셨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이 복음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존재로 그렇게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 성전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는 나를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이 성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어떤 이 귀족의 아들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귀족과 온 집안이 그분을 이제 믿었다.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좀 간략하게 그렇게만 서술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에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그 우물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대화 자체가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나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생수의 샘 또는 생수의 근원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그 생수, 생명의 물은 이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내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가 구약시대 내내 여호와로 알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 여호와와 동등한 분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장에서 보니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약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식일이었던 게 아니라 제가 믿기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이제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여러 날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불만을 품는 사람들에게 왜 율법 모세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범죄한 아담 이후로 죽어가는 이 인간,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 이 마태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단지 그냥 좀 불쌍한 사람 하나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치시되 안식일에 고치심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다. 안식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안식일에 속박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안식일을 제정한 존재다. 이걸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일개 인간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 여기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지요. 이제 6장에 와서 빵의 기적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빵의 기적 사건이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장정만 5천 명 또는 전체 다 합치면 한 뭐 2, 3만 명 되는 사람들 그냥 무상급식을 해주셨다 하는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 뭘 가르치시냐면 만나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만나.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만나의 실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의 실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자신의 친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이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내 몸을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뭐냐면 내가 바로 구약시대에 만나라는 것으로 내 백성을 먹였던 바로 그 존재다. 그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존재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건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이 뭐였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전으로 잡혀온 끌려온 그 한 여인을 이제 대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감정에 빠뜨리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정죄하는 데만 관심이 많은 죄인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을, 다른 사람의 이 죄를 정죄하는 데만 관심이 많은 이 사람들, 자기는 이 들보를 눈에 가지고 있으면서 티를 다른 사람의 눈에서 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는가? 그 앞에 있던 그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생명의 미안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이 I am으로 시작하는 이 구문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금 일곱 차례에 걸쳐서 I am 이렇게 시작해서 선언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번에 뭘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I am으로 표현하신 그 문장을 딱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I am으로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이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성전 안에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단히 격렬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 선언 직후에 지금 논쟁이 쭉 벌어지는 것이 지금 8장 전체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전체에 조금 이렇게 달라 보이는 몇 가지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통일된 그 어떤 주제의 시발점이 뭐냐? 예수님의 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 am 선언 직후에 이제 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이 논쟁의 그 핵심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이 8장의 그 12절 이후의 본문 전체를 좀 다 읽어보면 좋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조금 눈으로 계속해서 이 8장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의 내용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제 말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봤을 때는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무슨 이게 핵심이 뭐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관된 무슨 주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잘 읽어보면 이것은 결국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존재인가 하는 그 논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존재인가 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에 지금 상당히 많은 구절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59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1절까지만이 이 가느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예요. 나머지 지금 48구절이 전부가 다 이 논쟁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 많은 분량이 여기 할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이러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규정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버지를 마귀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대단히 파격적이고 아주 도발적인 그러한 언행인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유대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모든 것을 고수하고 있는 자기들이 유대교 내에서 이 유대 사회 내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존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너희는 오히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천지가 정말 진동할 만한 그러한 선언이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대단히 논쟁적인 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이.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께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논증을 하시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유대인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하늘아버지의 집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을 일컬어서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 그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든지 전능자의 이름으로 왔다든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왔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호하다면 요한복음 8장 54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54절에 가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일컬어서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까?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까? 예, 내 아버지가 누구냐?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말씀하실 때 그걸 논증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 여러분이 8장에 16절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 중간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유심히 읽은 분들이라면 이게 한두 번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8장에서만 네 번이 나와요. 18절, 26절, 29절에 세 번이 더 나와서 총 네 번이 8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8장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를 보내신 분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30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6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를 보내신 분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그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을 그분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너무 분명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이 정체성이 대단히 분명하셨습니다.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40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뭐냐면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모임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또는 예수님이 과연 내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이걸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10년, 100년, 1000년을 교회 문턱을 밟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안 재산을 전체를 다 갖다가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뭐 예배당을 수십억 원짜리, 수백억 원짜리 예배당을 자기 돈으로 건축을 해주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 하늘 아버지의 온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12장의 44, 4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할 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낸 분이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분이 동등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0절에도 보니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저를 받아들이게 되면 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구령하러 까치산역에 갔습니다. 전도지를 돌릴 때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그게 복음 전도지인 것을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은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그 사람들이 무슨 일면식이 있다고 저를 거절하겠습니까? 제가 무례하게 행한 것도 아닌데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뭘 거절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과 보내심을 받은 분 사이가 그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고 결국은 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3년 반을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것을 잊은 적이 없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49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이 땅의 육체를 입고 가시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미리 다 명령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그대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대로. 14장 24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그분과 지금 자신의 사역을 계속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 8장 2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매 순간 보내심을 받은 분과 보내신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5장 37절에는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가냐?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늘로 돌아가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가? 7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철저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이 자기 인식이 정말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대사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 보내신 분에게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이 셋이 지금 긴밀하게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하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선언도 그러하셨고 하나님의 증거도 그러하셨고 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걸 정말 이 어떤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기심 때문에 또는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잃기 싫어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8장 41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누구에게 지금 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진행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41절에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도다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 섬긴다고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 지금 거기에 분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다는 게 더 끔찍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셨어요.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의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누구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고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8장 12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더불어서 본 게 뭐였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었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 이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고자 해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소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의 종이고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장 37절에 보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갈 틈이 없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말씀에 대한 반발심과 적개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증오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상태였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제목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고설교 말씀을 한번 더 좀 같이 들으시면 이 8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질 여지가 없었어요. 돌밭과 같았어요.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들을 채가고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이제 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즉 마귀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참 어떻게 한 인간을 앞에 놓고 뭐 여러 사람이겠죠. 인간을 앞에 놓고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이런 말씀 자체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6절까지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그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진리와 마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엔 진리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거짓을 얘기했으면 그들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그들의 아비가 마귀고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진리가 마귀와는 도저히 함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진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마귀와 진리는 함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진리를 튕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아비, 마귀, 즉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의 욕망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귀의 욕망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 속해 있는 분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아버지께 속해 있지 않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8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말씀들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이 선언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 때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자다. 우린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실체를 완전히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버리셨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자신들을 참 이 거룩한 이 옷들과 거룩한 어떤 이 실행들과 거룩한 어떤 말들과 이런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유대의 평범한 이 사람들에게는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순간에 지금 이 사람들의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지금까지 이제 구약성경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아오신 바로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너 죽이려고 했냐? 강변했는데 이들이 강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도,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폭로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상태, 이것은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과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은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 이들이 대꾸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네 아버지가 어딨냐, 19절에 네 아버지 어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가 가는 곳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뭐야?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는 거냐? 예수님 말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53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쭉 진행될 때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럼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57절에는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퉁퉁 튕겨 나오면서 말씀이 그 안에 과할 어떤 여백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엉뚱한 대꾸들을 하면서 이 자는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선언이 이제 47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예수님이 속해 계신데, 외형상으로는 대단히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일관된 어떤 목적, 어떤 주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기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대망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야말로 임마누엘 되시는 분,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논증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전체의 일관된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을 기록할 때 그냥 단순히 그 일어난 사건을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그 자체에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 뭘 가르치셨냐,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뭔가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단순히 뭐 그냥 이벤트 하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어떤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이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각에서 볼 때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이 사건은 도대체 뭐냐, 초반부에 나오는 밤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 아침 일찍 유대인들의 이 성전에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온 이 여자 사건, 이거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것을 기록하셨겠냐?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도대체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냐? 그것은 당연히 그분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사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일관된 목적이에요. 특별히 요 본문에서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측면, 그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이들의 실체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문 앞에 가로서서 막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참 믿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그들의 아비가 마귀고, 그렇죠? 마귀의 욕망들을 똑같이 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진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요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폭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독하고 사악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가?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이렇게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했던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건 참 정말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옥은 누가 얘기했듯이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살잖아요. 지옥은 죄가 많으면 가는 곳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는 똑같이 많아요. 천국에 간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죄는 똑같이 많습니다. 다만 죄 문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된 분들이라면 감사하시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찬송하시고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증거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이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거기 그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 자세로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서라도 아직 아직 이 진리가 그 속에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자체이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주일에 교회 모임에 오고 있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있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얼마나 이 참 스스로 확신하고 있건 관계없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 아비가 마귀인 것에 대해서 고소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이러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와 이런 회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참 고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죄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결됩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 마음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걸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려면 뭔가 내가 조금 좋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알량한 생각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이 있으면 진리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평생에 헌신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32장을 같이 하십시다. 내 마음 속엔 주님밖에 없네. 232장입니다. 사는 세상의 형국이 어떻게 변해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도 저희로서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미련이 없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천년만년 영원토록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불로 해체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건설되는 그날이 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에 속한 일들의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낙담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로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가 그렇게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